이 사람께 상고하실 말씀 시편 6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의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윤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한 자꾸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한 번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며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홀로 선생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보편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때로는 따분하다 싶을 정도로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원칙 없이 행해지는 일은 하나도 없지요. 어떤 일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내쉬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한숨을 내쉬거나 들이쉬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지요. 우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다고 해서 숨을 내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깨끗한 공기가 있어야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어야 우리의 내쉬고 숨쉬는 이 행동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깨끗한 공기는 그냥 생기나요? 공기도 그냥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산소가 생성되고 우리는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공기가 공급되면 호흡하며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땅이 견고히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컵을 가지고 있는데요. 컵을 놓으면 컵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호공에 매다셨다라고 욥기 2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무게가 어쨌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 바치고 계시기 때문에 호공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시인은 시편 75편 3절에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라고 말씀하셨고, 104편 5절에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간혹 이 땅에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땅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존하는 삶의 환경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무엇 하나 그냥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광활한 대지가 있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동식물들 그리고 새들이 이 지구상에 활개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온 우주에 비하면,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비해서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은 너무나도 미미하지요. 바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땅 속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 저 은하수 한쪽 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관측할 수 없습니다. 지구 바깥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데 24시간 걸린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 속도가 시속 1660km로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고, 공전의 속도는 시속 10만 7160km. 그런데 한 곳에서 그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또 다시 도는 거예요. 이처럼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균일한 움직임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정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느껴 우리가 일상의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연과 자연의 혜택에, 자연이 주는 혜택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주의 광활함에, 자연의 그 큰 거대함 앞에 경의를 표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우상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도 그러나 정작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집에 가서 어머니 주인장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그리고 그 주인장의 배려에 따라서 며칠을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장이 내어놓는 맛깔 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주인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에 우리가 살고 있고 숨쉬고 있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자원으로 먹고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그것들의 최종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정말 학문을 제대로 하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은 그 자연과학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도무지 다 알아낼 수 없는 신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하여 그것을 만드신 분, 그것을 설계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학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온갖 원자들의 결합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스스로 존재한 것도 아니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야 맞지요. 그런데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이 우주 만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존재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광활한 우주로 발전되는 과정이 과연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유기질에서 복잡한 이런 종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누가 말한 바대로 시계를 다 조립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한번 빼냈는데 다 조립되어서 순식간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사실은 낮은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따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따분해하시는 분도 아니시오. 그분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닌 그분은 자아충족자이시오. 홀로 행복하시고 홀로 선하시고 홀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필요나 부족에 의한 산물로 우주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도무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의 광대함을 누구보다도 더 살갑게 경험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개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껏 향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향유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존 에드워드는 설명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우주 만물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의 연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노래들을 이 피조물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곤충 하나만 연구를 해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솜씨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앞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언급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20살에 거미 보고서라고 하는 책을 썼고 국제적인 호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미의 습성에 대한 이 글을 써나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 일반 과학자들도 탐복할 정도로 호평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생성의 기원이나 자연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도 하고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일하는지 달의 현상들 이런저런 뭐 인력, 뭐 중력, 법칙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면서 그 현상을 소개하긴 하지만 이 피조물과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앞에 순응하긴 하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는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어떤 목적으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지를 아는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을 찬송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우리는 탐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솜씨를 늘 경험하며 사십니까? 가을이 되어서 사과를 먹을 기회가 있는데요. 저는 종종 사과를 한 입 딱 깨물고 난 다음에 그 하얀 사과 입자를 지켜보면 보석처럼 빛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이도 인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여줘도 그 경치를 바라보는 일에는 아이들은 대개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박물관에 데려가면 부모들이 속이 터지죠. 왜 속이 터집니까? 정작 박물관에 데려가면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게임기에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바라보지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장엄한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주쇼, 우주쇼는 개기일지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쇼가 벌어져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재미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달의 책으로 제가 지정한 책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데이비드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화된 세상이 빚어낸 빈약한 자아는 새로움과 진보에 얼이 빠져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대화된 세상이 빚어낸 우리 자아가 얼마나 연약한지 항상 새롭고 진보적인 것에 정신이 다 쏠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의 그 귀함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맛보면서 그러다 보니 또 다른 기적을 항상 기대하는 것이죠. 늘 새롭고 획기적인 것에 얼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행하고 계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구름이 끼는 것이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벼락이 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구과학이나 그 다음에 기상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우연히 되어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원리를 다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벼락이 치고 어떻게 해서 비가 떨어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한순간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존재가 아니기에 한순간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 존재는 누군가요? 그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기에 이 우주 만물도 창조의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긴 했지만 이 세상, 이 우주 속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리켜 흔히 이신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역사 속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죠. 이런 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의 의심도 없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의 삶의 영역을 친히 관할하시고 우리로 숨쉬게 하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고백은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신론자란 자신의 짧은 인생 가운데 무신론자가 될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무신론자가 될 뻔했는데 인생이 너무 짧다 보니 신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실제로 신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모저모로 역사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갖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마치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에서 빼앗은 것들을 우연의 힘이나 혹은 인간의 적극적 활동의 결과로 돌리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고백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운이 좋아서 되어진 일이나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로 이해하는 수밖에는 다르게 우리가 그 내용을 해석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우리가 규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어떤 일도 저절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컵을 들고 물을 마셔야 물을 먹게 되지 우연히 와서 저를 물을 마시게 만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다가 육지로 넘어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바다가 육지로 넘어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본의 쓰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실 것입니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통제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이제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의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파도나 또한 이 세상이 더 이상 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진정시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땅은 사람을 비롯한 가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을 내지요. 한 해 필요한 식물을 다 저희가 수고해서 다 먹습니다. 그러면 땅은 그 다음에 다시 여지없이 모든 열매를 또 맺습니다. 겨울에 추위는 토지를 개선하지요. 그리고 새로운 파종을 준비하고 따뜻한 봄은 씨앗을 발화시킵니다. 그리고 땅이 따뜻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땅에 있었던 눈과 같은 것들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봄이 되면 다시 빗방울이 되어 떨어집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그 알곡을 더 튼실하게 여물게 만들지요. 그래야 우리는 가을에 추수를 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트에서 음식들을 구입하고 또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내니까 이런 작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한 결과로 먹고 사는 줄로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는 한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아래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온갖 작용들이 다 일어나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곡식을 심었다가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다시 심어도 또다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흙을 갖다 놓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해요. 흙도 살아있습니다. 지하에는 온갖 지하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다 써도 아직 남아있는 석유가 있고 각종 지하 자원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잡아도 잡아도 늘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는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결과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아보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여기 땅을 돌보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돌보사라는 이 말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방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방문하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방문하셨다라는 단어를 다 썼습니다. 땅이 농작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시로 땅을 방문하신 결과라 그 말이에요. 저절로 농작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린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5월과 10월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농작물을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상에 개입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가 뭡니까?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계획된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단순히 생물이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존재하고 활동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섭리를 가리켜서 점진적 창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일이나 만물을 보존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행위와 섭리행위는 절대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마음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에 따라 운행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 우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도 우연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도 주기적으로 느려지고 줄어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런 변화 속에서 또한 질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낮의 길이로 밤의 길이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변화 속에 질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질서는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인지요.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이번 주간에도 자녀가 태어났지요.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태어난 일도 우리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배려의 산물이죠. 또 아이를 낳아놓으면 자랍니까? 낳아놓는다고 해서 자라지 못하지, 그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젖을 빠는 힘이 부족해서 애가 닿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빨 수 있는 본능과 또 빨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엄마 젖도 빠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그리고 피조물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산물이지요. 자연의 질서를 확립하여서 동일한 식량과 공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연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하고 따뜻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 끝에 사는 자들까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무엇을 가리키지요? 하늘의 변화와 자연의 징조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보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비와 지혜와 정의와 힘으로 구성된 연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비, 하나님의 힘으로 만들어진 연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것도 느슨한 개입이 아니라 중단 없는 개입이요 실시간 개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둬둬서는 안 된다. 하늘 저편에 모셔두고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지난 주간에도 한 성도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 생기지요? 이미 1장에서 이 땅에 초목이 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땅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채소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채소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도 물로 나뉘어서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비가 되어 내리는 이 순환 구조로 이 지구가 설계되어 있는데 왜 비가 아직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비가 내릴 수 없고 수증기도 순환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독자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공장에 기계를 설치해 놨다고 해서 기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법은 없지요. 기계가 돌아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지요? 동력이 전달되고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결국 비가 내리지 아니하셨고 초목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비가 내리고 식물이 자라는 이 모든 과정은 저절로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만 있으면 되나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되지요?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지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창조를 다시 2장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리시는 비와 그 다음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가 내리고 채소가 이 땅에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기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큰 기적만 일으키고 비가 오는 것은 사소한 일인 것처럼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생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 은혜와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사의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경탄에 맞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셔야 됩니다. 사실 일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려면 아니 그 칭찬을 더 잘하시려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칭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도 그냥 찬송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개인 날, 맑고 갠 날 좋아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항상 하늘이 늘 개어 있다면, 항상 파랗게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구름을 통해서 하늘을 아주 멋지게 스케치도 하시고 인테리어도 바꿔놓으셔서 지루하지 않도록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캄캄한 밤하늘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밤이 늘 깜깜하기만 하다면 하늘을 바라볼, 아니 밤하늘을 바라볼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는 이전에 25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지리산을 등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세석평원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자다가 깼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왔습니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때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아, 하늘은 캄캄한 부분보다 별이 더 많구나. 사실은 별이 더 많아요. 캄캄한 밤하늘에 별을 두시고 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별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멋지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한쪽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한쪽에는 그와 관계되는 다른 별자들이, 별자리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우리를 지루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죠. 얼마나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반면에 또 그분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요? 시편 기자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원인을 우연의 산물로 혹은 자기 노력의 산물로 여기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가 본문 65편에서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진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찬양 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부름으로 시작을 하는데 본문에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당신에게 침묵은 찬양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침묵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이 얼마나 놀라운지 할 말을 다 그냥 잃어버려서 침묵은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자신과 공동체의 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1절, 2절에서 주께서는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갑자기 죄 문제를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는 죄에 대한 인식이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우리를 그분 앞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나 아니면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가 다 죄에 대한 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죄악이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적수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죄악이 사람을 이기지만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비로 죄를 이기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셨다는 말은 사실은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쓸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열 번, 스무 번 계속해서 반영하는 분들에게 과연 용서할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기 아주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수없이 반복적인 악습을 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덮으신다. 우리를 이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어떻게 입었다고요?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주님의 뜰 안에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을 본문 4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지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요. 주께서 가까이 부르셔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택의 목적은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선택의 목표인과 동시에 창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했지만 현대는 마트 같은 데 와가지고 생선의 야채를 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특별히 각종 기술들을 개발해내잖아요. 예를 들어 슈퍼감자 같은 거 이런 것들 개발해내잖아요. 그래서 인간 기술로 이처럼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별 감사가 없습니다. 경제활동, 연구개발 이것을 이루어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탄을 표하고 이 경제학자에 대해서 상을 주기도 하지만 정작 그 모든 활동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단 한 순간도 이 땅에 의존하지 않고는 호흡하며 살 수 없는 존재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숨쉬고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걸맞게 늘 무엇을 요구하고 달라고 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결핍 때문에 늘 부족함 때문에 늘 현실의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지 감사와 찬송으로 한밤을 다 지내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세대에 눈 닦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크심을 아는 신자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한 해 동안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살아 숨쉬고 내가 행동하고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 모든 여력들은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 동안 늘 무엇을 달라고 졸라대기보다 이미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헤아릴 수 있는 척도도 없고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헤아려 보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과 이성적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원들을 의지하여 생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물임을 한시도 잊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한날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이미 가진 것으로 베풀고 구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없어서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자이기보다 이제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기와 넓이였다함을 참으로 알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한평생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는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